주기철 목사님이 48살을 일기로 해서 순교하신 지가 지금 52주년이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52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으로 1200만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4만여 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의 엄청난 발전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서 투쟁하셨던 52년 그 이전보다도 더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불의와 부정이 횡행하고 물질과 금전이라는 우상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우상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들을 영적 신앙을 좀먹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의에 항거하고 부정을 용납하지 않았던 앞서가신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의 그 일사각오의 정신과 신앙이 우리의 무뎌지고 가고 있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신앙의 큰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산 노회 청장년 연합 세미나의 주제가 21세기를 바라보는 기독 청년의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부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순교자적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표본을 제 선친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그의 신앙 정신과 그의 순교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오늘 여러분들이 21세기를 바라보는 기독 청년으로서의 가져야 할 신앙과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 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지금부터 99년 전에 바로 이 경상남도 창원에서 주현성 장로의 사남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웅천에 있는 개통학교를 졸업하던 그 해에 전국을 순회하며 계몽 강연을 하고 있던 춘원 이광수 선생님과의 만남이 계기가 돼서 고향에서 1500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평안북도 정주 오산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주 목사는 오산학교의 설립자였던 낭랑이 수문 선생과 그리고 당시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으로부터 나라 사랑과 민족 정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시절의 청년 주기철과 조만식 장로님의 이 만남이 훗날 주 목사님이 평양산증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순교하게 되는 역사적인 인연을 맺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사전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한 청년 주기철은 서울 연희젊은학교 상과에 진학을 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선각자의 영향을 또한 크게 받았습니다. 기독교적인 휴머니즘과 민족산업 중흥의 연결을 통해서 결의의 생존을 기억하고 민족 구원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알았던 안질이 도져서 도저히 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낙향했을 때 주목사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어릴 적 자기가 다니던 웅천교회 집사로 봉사를 하면서 집에 사랑방 하나를 비워서 교남학회라는 조그만 야간학교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앞장서서 고향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창원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약 한 달 동안의 옥고를 치르면서 그 자신의 인생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마산 문창교회에서 있었던 이기선 목사의 사경회에서 성직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김익두 목사님의 대부흥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감화를 받아 마침내 자신이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192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26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주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의 초랑교회에 가서 첫 목회를 6년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산 문창교회에 오셔 마산 문창교회에서 또한 6년간 시무를 하게 됩니다. 소랑교회 문창교회 목회생활 12년 동안에 주목사는 신사참배의 반대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앙 노선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태양신에 대한 투쟁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1929년 자신이 경남 노회 부회장 시절에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노회 정식으로 제출해서 이것을 가결하도록 하는 그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였던 주목사가 대일본 제국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에 부여된 사명이 곧 신사참배 한국운동임을 깨닫고 그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잘 아시다시피 1930년대에서부터 8.15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 한 15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웠던 그런 환란 시대였습니다. 3.1 만세 사건이 터졌듯이 그 수많은 반일 운동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조선민족의 반일 저항 정신을 없애고 한국교회를 일본의 그 태양신 앞에 굴복시키기로 이렇게 일본 당국은 계획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일제 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일본에 대한 투쟁의 표현은 당연히 신사참배 한국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예루살렘을 이끄는 평양교회에 대한 일본의 핍박은 물론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평양교회의 생존과 투쟁에 곧 한국교회의 전체의 생존과 투쟁을 가늠하는 그런 표준이기도 했기 때문에 평양교회를 굴복시키는 것이 곧 전체 우리의 조선의 교회를 굴복시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하에서 평양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장 가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처지에 빠져있던 평양교회는 이 시련과 환란을 극복해주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주며 일본의 태양신과 싸워서 이겨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평양산정연교회 수석 당영원 장로님이었던 고당 조만식 장로는 옛날 노선학교 시절에 자기의 어린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몸소 마산 문창교회까지 내려와서 주목사를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목사는 존경하는 스승의 이 간증에 기꺼이 응해서 1936년 여름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기가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평양에 입성해서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평남 노회장이었던 이승희 박사는 주목사가 산정연교회에 올 때 이런 환영사를 읊었습니다. 우리는 산정연교회의 주기철 목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주기철 목사를 환영합니다. 이제 주목사가 평양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입각한 성서적인 신앙을 고수하면서 이미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마른 한국교회의 마지막 그루터기로 남아 일본의 우상과 최후까지 싸우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한국교회에 빛나는 이 믿음의 전통을 단절없이 다시 이어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주목사가 평양에서 해야 했던 자신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십계명에 대한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것이 산정연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서 그가 외친 첫 번째 설교의 첫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광야에서의 이 외침은 온통 평양을 들끓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이야말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마지막 최후의 해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목사와 그리고 평양산정연교회가 이 신사참배 한국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경찰의 첫 번째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은 1938년 2월 산정연교회에 부임한 지 1년 6개월 후에 교회 예배당을 새로 신축을 해서 그것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헌당식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주목사님이 경찰서에 의해서 갑자기 경찰에 의해서 갑자기 구속되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바로 그 며칠 전에 우리 평안북도 선천에서 우리 평북 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일본의 강압적인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평북 노회가 신사참배 찬성 결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이 뉴스와 신문으로 보도되고 알려지기 시작하자 당시 평양신학교의 젊은 신학생들이 신사참배 반대 데모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당시 그 평북노회장이었던 김일선 목사님이 이 평양신학교를 방문했다가 기념식으로 소나무 한 그루를 심어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끼로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 보잘것없는 신사참배 반대 데모 운동을 그래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들을 전부 다 체포해서 잡아가두고 그 주동인물, 배우인물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문을 가하던 끝에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지기철 목사님의 이름이 지목되자 그들은 즉각 구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인 교회의 헌당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없어지는 가운데서 눈물 속에 흐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그 이후에 7년간 닥치는 산정인 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시작이고 그리고 주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순교의 첫 길이기도 했습니다. 주 목사님 두 번째 구속은 그해 가을 9월입니다만은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직전에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의 본산인 이 평양에서 어떻게 하든지 공식적으로 또 우리 장로교 총회가 열리는 이때를 계기로 해서 신사참배 찬생 결의를 하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자면은 신사참배 안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믿어지는 주목사님이야 몇몇 목사님들의 그 발언을 사전에 봉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두 번째로 구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총회 대표로 참석하고자 하는 총회 총대에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중에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총회 출석하면 무조건 신사참배 찬성 투표를 하도록 해라. 두 번째 조항은 그것이 싫으면 총회 참석하되 일체 침묵을 지키고 발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조항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항에 실행할 의사가 없으면은 총대직을 사임을 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도 총대 장로님 목사님들이 총회 참석자 평양으로 모여들었을 때 지방의 고등계 형사 두 사람을 한조로 해서 한 총대 양쪽에 붙어 동행하면서 계속 협박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38년 9월 전국 27개 노회에서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도합 193명이 이 총회에 참석하고 그 사이사이에 97명의 경찰이 자리 잡고 감시하는 가운데서 신사참배 찬성 결의안은 마침내 가결되고 한국 교회는 일본 신학회에 굴복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전국 27개 노회장 목사 27명이 우리 한국 기독교 총회를 대표해서 평양 신사에 가서 직접 일본 신학회에 헌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십계명에 대한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범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일본의 우상과 짝지어진 그런 수치스러운 창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찬성 결의안의 음모를 계획한 이 일본은 주목사를 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자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잡아둘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경상북도 의성 지방에서 농우의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지면서 주목사를 그 주동인물로 억지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경북 의성경찰서로 압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우의 사건이란 뭐냐 하면은 1930년대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던 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그 저변에는 조선독립운동 내지 민족운동이 깔려있었고 또 거기에 신앙운동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이들 신학생들은 조만식 장로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그 주동 멤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각 지방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흩어지면서 제각기 형편에 따라 담임 마타 같은 그 지역에서 이 운동을 계속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어성읍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내려갔던 유재기 목사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이 운동을 그 지방에서 주도했는데 일본 경찰은 이 운동이 농민의 불온 사상 주입 내지 독립의식 고취라고 하는 이런 혐의로 그 지방 일대 수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를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문을 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등이 배우위의 주동 인물로 부각이 되자 즉각 주무사를 평양에서부터 이 어성경찰서로 압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평양과 어성경찰서는 합동으로 해서 주무사를 농후의 사건이라 놀가미를 뒤집어 씌우면서 한편 신사참배의 문제까지 곁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주목사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목사님의 이 여성경찰서의 옥살이 7개월간은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진 고문으로 몸이 지키고 손톱발톱이 다 빠지고 하루에도 기절하기를 여러 번, 배고픔과 추위와 육신의 고통을 더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겨야 했습니다. 훗날 주목사는 이때의 고통을 일으켜 평양으로 돌아오셔서 회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가,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지옥의 흥별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나의 사랑하는 동지가 한 사람 한 사람씩 혹은 죽어서, 혹은 미쳐서, 혹은 항복하고 내 곁을 떠나 유치장을 떠나는데 나만 홀로 남아있어야 하는 이 외로움, 이 고독함이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지옥의 고통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주목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이 죽음의 시련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잡지 못했던 일본 경찰은 어쩔 수 없이 7개월 만에 주목사를 석방했던 것입니다. 39년 2월 첫째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목사는 다시 살아서 못 볼 줄 알았던 평양에 도착하자 곧바로 차를 몰아서 교회로 갔고, 그리고 입은 옷 그대로 교회 강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되돌아온 목자 앞에서 산정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주변 교회 성도님들과 평양 시민까지 앞에서 약 한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교회당을 메우고, 그리고 대평양경찰서, 대동경찰서, 성결의경찰서, 세경찰서의 고등계 형사 70여 명이 주변을 포위한 채 7개월 만에 돌아온 주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날의 주목사님의 설교가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설교이었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읽어드렸던 로마에서 8장 18절 그리고 31절에서 39절에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다음에 주목사는 말씀 서두에 이 설교가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며 늘 기도하던 다섯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유언적인 설교가 된다고 덧붙이며 대략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릇 생명 있는 모든 만물이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무릇 숨 쉬는 인생이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픔만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두려워 내가 내 믿음을 버리고,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는데 어찌 내가 이 죽음이 무서워 내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 번 죽어도 좋지만은 내가 내 주님을 버리고 백년, 천년 산들 그것이 나에게 있어 무슨 삶이 되겠습니까? 오직 일사 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장기간의 고통에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흉별이라도 한 번 두 번이라면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디겠으나 그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10년 이렇게 오래 끄는 고통이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흉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겠지만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까딱하면 이 흉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속이야 이루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받는 고난은 아무리 오래가야 70생이요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생불사의 몸이 될 것이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이 고통에서부터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의 기도는 내 늙은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에게는 70이 훨씬 넘은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시중하고 한 남편과 아비된 책임이 무거워 더욱 내 가슴이 괴롭습니다.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또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넷이 있고 그마저 어립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나를 위해서 바쳤는데 나는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다하지 못했고 아비로서 자식을 키우고 돌보아야 할 이 의무마저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아는데 이런 어린 자식을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없는 이 마음 끝없이 끝없이 괴롭습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인정의 정이 나를 얽매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순교의 초월적인 의지와 초인적인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네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백성은 나라에 대한 충질의 의의가 있고 여자라면 남편에 대한 정질의 의의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 백골이 진소되어 넋이야 이끄넋건 임양양의 변단심이 변할 줄이 있으려. 이 시조는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 사랑과 임금 사랑에 대한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의가 이러하건대 하물며 그리스도인 되어 우리 주님 향한 이 일편단심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다른 신에게 자신의 정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맹세하였사오니 어떤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갈아패서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이 목숨 끊어질 때 주님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들고 붙잡고 내가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요 아버지의 집이 곧 나의 집입니다. 이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하늘나라의 그 황금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 나를 온전히 하사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미 순교를 가고 있던 이날 한 시간에 걸치는 주 목사님의 그 설교가 2천여 명의 모든 성도를 하여금 그날 완전히 울음바다를 이루게 했습니다. 주 목사님이 어성경찰서에서 석방되어서 평양에 돌아와서 약 한 6개월간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 어린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제 아버님하고 제일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가장 즐거운 한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순교를 각오했던 그분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동역자의 그 부끄러운 배신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고 믿음의 질타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 목사님의 입을 타라맞고 그로 하여금 다시는 교회의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자 일본 당국은 마침내 주 목사를 산증인교회 담임 목사에서부터 추방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꾸미고 이 일을 위해서 산증인교회 당위와 재직에게 주 목사를 강제 해임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끝끝내 이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산증인교회 수석 당회원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뭐 어떤 분이 되는 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니까 더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오윤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조만식 장로님하고 형님하고는 그런 사이였어요. 8.15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이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자 이 오윤순 장로님이 부위원장이 되신 그런 분이었어요. 김동원 장로님이라는 분은 이 당시에 이미 수양의 독립운동 사건으로 2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수록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8.15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월남을 하셨는데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초대 국회의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초대 국회 부의장이 되신 분이 바로 이 김동원 장로님이었습니다. 방계선 장로님이라는 분은 이 당시에 전도사 겸 장로님이셨는데 주무사님과 더불어 신사참배 한국운동으로 7년간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다행히 몸이 건장하셔서 8.15 해방이 될 때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추록승도가 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훗날 주무사님의 뒤를 이어서 평양산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가 6.25 사변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신 그런 분이기도 했습니다. 산중앙교회 일곱 장로가 있었는데 전부 이와 같이 믿음이 돈독하고 그리고 민족주의자요 애국주의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이런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아버님이 세 번째로 구속되어 가던 때로 생각되는데요. 목사 사태 북쪽으로 나가면 조그만 마루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기도하는 처소였는데 그날 고등기 형사들이 와서 다시 저희 아버님을 세 번째로 구속해 가려고 했을 때 바로 나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머뭇머뭇거리시면서 아마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더 향유하고 싶었던가 봐요. 북쪽 마루로 가서 그 가운데 서 있던 네모난 기둥을 붙잡고 온 전신이 바들바들 떨면서 우시며 기도하시던 아버님의 연약한 모습. 그 아버님을 너무너무 보기가 애처로워서 뒤에서 저희 어머니가 바짝 끼어 안으시고 같이 둘이서 버들버들 떠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하던 그 모습. 그 애처로운 모습이 지금까지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겁을 냈습니다. 네 번째로 아버님이 잡혀가기 직전에는 조모사님이 자신의 늙은 할머니, 자신의 어머니였던 저희 할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말미를 얻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몸져 누워 있었던 저희 할머니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 헌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를 향해서 했었던 아버님의 마지막 작별 인사는 딱 이 한마디였어요. 어머니, 하나님 때문에 맺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식은 제 어머니를 공양하지 못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밑에서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그 밑에서의 동행하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당신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오 주님, 제 어머니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불의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자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나을 줄은 내 어머니를 내 주님께 부탁하옵고 이 몸은 주님의 발자취 따라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마침 찾아왔던 20여 명의 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슬픔에 차인 채 무거운 침묵을 하고 저희 아버님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들을 다 가까이 오시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 543장 졸업한 곳을 향하여 그것을 5절까지 다 같이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 읽어주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른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리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리 왕래하려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기원하리라.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신 다음에 마지막 몇 마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당하는 이 수혹을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 너는 내 이론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잔을 어디다 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져야 할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 너는 내가 준 그 유일한 유산인 내 십자가 어디다 두고 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훗날 주 앞에서 부끄러워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직 일사각오일 뿐입니다. 이것을 주 목사님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고
산증인 교회 성도들과의 마지막 대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햇빛을 본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이문희 외신 목사님이 자신이 작사를 해서 복음성가를 하나 불렀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1절을 불렀던 영문밖에 길이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오지리 오스트라리아 그 민요곡을 붙여가지고서 그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영문밖에 길을 쭉 불렀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복음성가에 편입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오스트라리아 곡을 붙인 영문밖에 길을 아마 애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목사는 35주년 추모 예배 때 한국교회 음악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감미교 장로님인데 구두의 장로님이라고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왜 주목사님의 가사에다가 외국 곡을 꼭 붙여서 불러야 하느냐, 한국에는 작곡가도 없느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새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문밖에 이래의 새 곡입니다. 조금 낯설지요. 작년에 우리 찬송가 공회에서 이 영문밖에 길 이것이 정식으로 찬송가에 편입이 돼서 작년 1년 동안에 그 찬송가가 계속 출판이 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딴 문제 때문에 찬송가 출판이 지금 잠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아마 내년 쯤에 새로 나오는 찬송가에는 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영문밖에 길이 찬송가에 편입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성가에서 부르던 그 가사가 아닌 새 곡으로 아마 불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저희 아버님이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경찰에 면회가 허락이 되어서 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님의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 안 다니고 집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금방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면 아 오늘 면회 가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숨어있다가 어머님이 대문 밖을 나왔으면 쫓아나가서 어머니 혼자 아버님 보고 싶으냐고 나도 보고 싶은데 같이 안 데리고 간다고 막 꾀를 쓰면서 그리고 경찰서에 같이 갔습니다. 아버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간 게 아니고 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집에서 지어갔던 거 맛있는 음식을 드리는데 아버님이 그걸 드시다 마다가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저를 보시고 언제나 비춰 못 먹고 좀 남겨주시곤 했어요. 저는 그게 얻어먹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아버님을 면회하러 가곤 했습니다. 면회할 때 아버님이 정상적인 자신의 몸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나오거나 오히려 업혀서 나오는 때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한두 달 면회가 전혀 허락이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버님이 도저히 면회가 할 수 없을 만큼 그 육신이 고문으로 인해서 부셔지고 상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 그 흐은 옷을 찾아 내올 때마다 그 흐은 옷을 통해서 아버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옷의 소음에 피와 고름과 물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것이 평양 기온이 영하 23도 한참 추위에 떨어지면 그 옷이 얼어서 아주 뻣뻣한 송판태기 모양으로 되어서 어머님이 그걸 꺾어가지고 버지기에 싸가지고서 그렇게 집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걸 한번 두툼하게 놔두었다가 저희 할머님이 뭔지도 모르고 풀어보다가 그 피투성이의 옷을 보고 뒤로 넘어져서 기절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언제나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한테 할머니한테 아버님 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늘 또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아버님하고 어머님 면회를 할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탓하는 얘기가 있어요. 옷에 제발 좀 솜 좀 넣지 말고 지어가지고 오라고.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그러겠습니다 그러지만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솜을 두툼하게 이어서 그렇게 지어가곤 했어요. 아버님의 투정은 이런 거였습니다. 옷에 솜을 많이 여니까 그 피를 많이 흘려도 피가 전부 다 그 솜에 스며들어가고 상처났던 고름이 전부 다 거기에다 스며들어가고
그 주간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주 불쾌할 뿐만 아니라 그게 고문을 당하다가 기절을 하면 또 찬물로 바깥으로 들이끓으니까 그게 또 옷에 다 스며들어가서 옷이 늘 젖어 있는데 한겨울 영하 23도가 되면 젖은 옷이 전부 다 얼어가지고 송판때기 모양으로 빳빳하게 젖어가지고서 판때기 옷을 입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철판 옷을 입고 있는데 하루에 두 번씩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밥을 드시기 위해서 그 마룻바닥을 벌벌 기어다닐 때 그 옷하고 상처하고가 스쳐가지고서 거기서 또 피고름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하니까 아버님의 말씀은 아 옷에 소문이 없으면 피가 나도 고름이 흘러도 물이 들어도 그대로 다 그저 세멘트 바닥으로 흘러가고 옷이 금방 말라버릴 텐데 그러면 내가 그 고통을 안 당할 텐데 그 옷에 소문을 많이 지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런 투정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그때마다 여당부터는 소문을 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면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얘기는 아 소문 안 읽으면 어쩌라는 얘기냐 이 추위에 금방 상이 살이 얼어버리고 동상이 걸려서 열흘 보름이 지나면 살이 썩어버리고 그러면 팔다리 다 칼로 잘라버리고 말아야 할 텐데 병신되는 것보다 저게 나을 텐데 아버님 모르시고 저러신다고 또 이것이 저희 어머님의 하소연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피투성이 옷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마음 아파했고 할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웃었고 나는 이를 알면서 일본을 분해하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형무소로 가기 직전 1941년 여름 어느 날 일본 경찰이 저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세 사람을 갑자기 호출을 했어요. 저는 원래 이날 경찰서 3층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면회실이 3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지하실 고문실로 안내되어 내려갔습니다. 가운데 큰 통로가 있고요. 양쪽에 조그만 방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은 흰 유리가 되어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방이 다 잘 바라다 보이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 왼쪽 방에 저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들어가서 그 세멘트 바닥에 그대로 앉아있으라고 그래요. 조금 이따 이쪽 방에서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나왔어요. 아버님하고 오래간만에 서로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저희 할머니는 나이 80이고 가까운 노인이 되어서 일단 아버님이 감옥에만 가면은 절대로 면회가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두세 번 면회를 했지만은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님 간의 면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언제나 저희 할머님이 아버님을 보고 싶다고 그랬다. 근데 그날은 어떻게 할머니까지 면회를 가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머니를 향해서 멀리서 이렇게 큰절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아버님을 향해서 큰절하고 저희 할머니는 좋아서 손을 흔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그 방에 있던 저희 아버님 요 음주 손가락을 요 뒤로 돌려가지고서 공중에 달랑달랑 빗걸음 해놨더라고요. 소위 건너뛰기 고문이라는 건데 백두리 질르면 절로 날아가면 저기서 또 대기하고 있던 형사 하나가 또 치면 또 절로 날아가고 공중에서 그네를 띄우는 거예요. 그 벽면에 일본 검도들이 칼들이 쫙 끼워져 있는데 형사 둘이 목도를 꺼집어내더니 사람을 세워놓고 검도 연습을 해요. 야! 기압을 이어서 치면은 아버님이 저쪽으로 날아가고 저기에서 또 대기하고 있던 친구가 치면 또 절로 날아가는데 경황이 없어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열 대는 더 맞았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아버님이 공중에 매달린 채 그대로 쭉 늘어지는 걸 보니까 아마 기절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기절하기 전에 고문이 시작하자마자 옆에 있던 저의 할머니가 그대로 뒤로 거져 나동가려지면서 그대로 혼절해버리고 말았고 그 옆에 있던 저의 어머니는 딱지 딱 끼우고 눈 딱 감고 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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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공중에서 그대로 매달리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끈을 풀어가지고 땅에다 뉘어놓고 형사 둘이 가더니 밖에서 물을 와서 한참 끼우고 있으면 조금 전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일어나신 분을 고방에 요만한 책상이 있었는데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뉘어놨어요. 그리고 이 목이 딱 모서리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딱 뉘어놨더라고요. 그리고 형사 둘이 또 나가더니 이만한 노란 주진자에다가 고춧가루 두 대접을 큰 걸 가져와서 딱 저희들 이렇게 바로 보이기 이제 딱 보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고춧가루 두 대접을 그 주진자 물에다가 전부 다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여기다 수건을 씌우고 그래요. 강제로 고춧가루 물을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버님이 아주 완강히 저항을 했는데 뭐 기운 떨어지고 숨은 수약했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 받아 마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농구공 몇 개 모양으로 배가 부풀려 오르고 그리고 아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아버님 그대로 아마 기절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 둘이 유치원 의자만 한 의자를 두 개를 가져와서 배우기에 얹어놓고 뭐 올라타는 것도 아니 이렇게 짓눌리기 시작을 하는데 얼굴을 저희들 향해서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처음엔 아버님이 입에서 조금 전에 코에서 조금 전에 귀에서 핏물인지 붉은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물이 화려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확 눌려가지고 다 쪼여내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저희들을 향해서 쳐다보게 했는데 같이 다리에서 세워놨는데 아버님이 자꾸 이렇게 옆으로 뭐로 기운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 자꾸 쓰러지니까 뒤에서 세워서 이렇게 붙들어 놓고 저희들을 바라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셋이 짝으로 건너와서 기도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를 고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밭길로 몇 번 내질리기 시작하니까 어머님 대구대구 굴르세요. 저희 어머님은 육신에 몹시 약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려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형사 셋이 달라붙어가지고 저 들이치니까 뭐 정신없죠. 그래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오 주님 주님 하면서 그래서 맞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는 그대로 기절한 상태에 있었고 저희 아버님을 쳐다봤더니 주목사님은 아까 어머니와 똑같아요. 딱지 딱 끼우고 눈 딱 감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회 직전에 사실은 형사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말을 했고 저희 주목사님에게도 말을 했대요. 당신 부인이 와서 당신 데리고 나갈 테니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보고는 주목사님 모시고 나가도록 하라고. 그런데 왜 주목사님을 모시고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날의 고문의 사유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목사님의 어머니나 당신이 부인이 지금이라도 우리 주목사님 모시고 나가겠다면 지금 당장 풀어주마. 아무런 조건도 없어. 주목사님 데리고 나가겠다면 우리도 귀찮으니까 그대로 데리고 나가. 아무 조건 없지만 딱 한 가지. 택시 태워줄 테니까 택시에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들어가기 그 도중에 경창리를 잠깐 지나가게 되는데 그 경창리에서 주목사가 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어. 창문만 열고 그쪽에 바라다 보이는 평양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그저 한번 까딱하고 그렇게 하고 가면 돼.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끝끝내 한 거를 하자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그런 고문의 형태였습니다. 어떻든 가족 간의 처참한 강경을 서로 간에 보여주면서 어떻든 주목사님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술책이었습니다. 바로 한 두 달 전 이 똑같은 고문의 방식으로 해서 주목사님과 가장 가까웠던 두 분의 목사님 제가 누구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목사님인데 그 두 분의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어머님과 그 부인이 사모님이 도저히 우리가 힘들어서 더 못 보겠다고 그 고개 한번 깠다 하면 되는 걸 왜 그걸 그거 한번 고개만 한번 숙이면 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힘이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너무너무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 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모 목사님이 며칠 후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새벽에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지요. 그날 기도를 한 두 시간 동안 했는데 제가 한 시간 동안은 참았는데 나머지 한 시간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서 너무 지리해가지고 눈을 뜨고서 쳐다봤더니 그 목사님 눈물 콧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온돌방에 큰 지도를 그려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히히거리면서 그 지도가 얼마나 더 커져가는지 그것을 궁금해해가지고 한 시간 나머지 한 시간 동안 목사님 얼굴 쳐다봤다가 그 흘러가는 지도 쳐다보는 것이 아직도 저에게는 아주 참 재미있는 추억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주목사님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수칙이었습니다만 주목사님도 저희 어머니도 물론 늙으신 저희 할머니까지도 그 고통을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셔가지고서 그로부터 약 한 20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시고 정신이 조금 나갔어요. 대낮에 집에서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동네에 가는 아무나 붙잡고 우리 주무사님 좀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할머님 저러다가 정신없어 집이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모셔오라고 그래서 하루에도 10번 이상 제가 저희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님의 이 고문 장면을 직접 보게 됐던 것이 어린 저에게도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저는 그 다음날 집에 돌아와서부터 갑자기 실어증에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말 더듬이가 되었었어요. 어느 정도 더듬나 하면은 한 1분 동안 덜덜덜덜덜 떨어야 첫 마디가 한마디씩 나오곤 했는데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아침 전에 우리 집에서 예배 볼 때 성경을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는데 아버님이 한 절 읽고 나면 내가 그 다음 절을 읽어야